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2월 5일 수요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하나님이 뉘우치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보았다. 그러나 어떤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뉘우치거나 후회하신다고 말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뉘우침은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뉘우치신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32장 14절을 읽고 예레미야 18장 4에서 10절과 비교해보라.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며 당신이 계획하신 심판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신다.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은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익숙한 주제이다. 민수기 23장 19절과 사무엘상 15장 2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돌이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며, 다른 구절과 전후 맥락을 살피며 읽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후회나 돌이키심은 사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며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행사를 바꾸실 때는 항상 당신의 선하심과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고 의로우며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같이 돌이키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회개할 때 그분이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성품 때문이다. 묵상.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미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상호작용에 따라 움직이시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의 후예는 인간의 후예와 같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인간의 후예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예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은총 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다. 부주아 선지자 630.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서투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오니 부족한 종을 주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 두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과 감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11월 26일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거대한 명절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온 나라가 이날을 성대하게 보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자신과 또 가정, 교회에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이 11월 26일이 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는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개척의 역사로 올라갑니다. 미국 개척의 역사는 눈물로 시작합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로마 천주교회에 모진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합니다. 1620년, 아직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때에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갈급하면서 어디에도 있는지 모르는 신대륙을 향하여 출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5월의 꽃이라는 뜻을 가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신대륙을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146명의 사람들이 180톤의 배에 몸을 싣고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거친 파도를 만났습니다. 풍랑도 만났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신대륙, 그 신대륙을 찾아서 두려움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2월 26일 신대륙, 미국의 동부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전염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죽었습니다. 신대륙이 맞지 않는 보리와 밀,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첫 해 농사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오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신앙 하나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먼 곳까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 추장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모세트였습니다. 이 사모세트는 그 기후에 맞는 옥수수와 호박, 감자 등 씨앗을 주고 그곳에 맞는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마친 다음에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 인디언들에게 감사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농사지은 감자와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요리를 먹으면서 첫 추수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들은 그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준 친절한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고전처럼 되어버린 이야기지만 그들은 첫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어서 처음으로 한 것이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해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로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이 학교는 일반 학교와 다른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학교, 성경이 교과서 되는 학교, 기도가 있는 학교, 찬송이 울려 퍼지는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로 드디어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짓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살집을 짓는 것, 이것이 청교도들 순수하게 신앙을 찾아서 아메리카 땅, 미국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들이 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처음 추수 감사들은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주에서만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 감사절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다시 부활을 시켜서 오늘까지 이 추수 감사절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 추수 감사절 선포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의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온, 즉 미국을 찾아온 청교도들은 이렇게 일곱 가지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는데요.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지만 그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둘째는 평균 시속 3km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한다. 셋째는 고된 항해 중에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이네요. 감사한다. 넷째는 폭풍우를 만나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한다.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이 심한 파도로 바다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한다. 여섯 번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한 달 동안 상륙하지 못했지만 선한 인디언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동안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한다.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를 드렸을 때에는 집도 제대로 없는 추운 황무지에 살 때였습니다.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 살던 때가 아니라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때에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감사의 정신이 오늘처럼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감사가 청교도들처럼 가득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향해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땅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이지요.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북녘 동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끝내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환경을 넉넉히 상쇄하고도 남을 행복과 기쁨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통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이나 맞은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맞은 40에 하나 감한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은 그 매의 고통입니다. 감옥에 갇혀 자유를 구속당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을 만큼 매를 세 번씩이나 맞아 보셨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세 번씩이나 부서져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다녀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헐벗고 굶주려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고통들이 너무도 혹독하고 감당하기 어려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입만 열었다 하면 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감사나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눈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눈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눈은 육체에 갇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도 스스로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필을 많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도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자신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눈만 밝았으면 얼마나 자유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전파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눈이 나빠서 고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눈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칠판에 글씨를 쓰실 때 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짝꿍에게 부탁을 해서 필기를 하고 짝꿍이 쓴 글씨를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일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눈이 나빠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원고가 잘 보이지 않아서 여러 번 원고를 읽고 원고를 보지 않을 만큼 되었을 때 설교를 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난처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이 나쁜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만 좋았다면 그는 펄펄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가 있어서 그는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비록 눈이 나쁘고 잘 보이지 않더라도 이 상태, 이것에 대하여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두고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시는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가문은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임을 그렇게 자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방 땅에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말리엘에게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매를 맞을 때에도 최고의 중재를 지어서도 40에 하나 감한매만 맞았습니다.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도 그는 고린도서에 기록하기를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40 이상의 매를 맞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으로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40대 이상 훨씬 더 된 그 매를 잔인하게 맞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하루를 해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데요. 산헤드린 회원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양어머니였던 하셉수트가 자기의 조카보다는 자기가 양아들로 삼은 모세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려고 20년 동안 스스로 통치하고 모세가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겸손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해 보여도 자기 인생의 가시가 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두고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 같았던 사람입니다. 공회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밝았습니다.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을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면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그 짱돌이, 돌멩이가 스데반을 향하여 날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순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집사인데 집사의 얼굴이 그 정도 되면 목사나 장로의 얼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적 예언의 신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떨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에 보면 스데반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은 폭도의 앞잡이였던, 괴수의 앞잡이였던 사도바울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죽음 때문에 사도바울은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바울은 자기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들은 로마의 찬란한 문명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쾌락과 향락이 넘쳐났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사도 바울이 출발했던 모든 전도의 여행의 출발이었던 안디옥은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3대 도시였습니다. 8차선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50만이나 되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안디옥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동굴 속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계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문화와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흐릿한 가시 같은 눈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교회에서 연말이 되어 감사 헌금을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 헌금을 앞에서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발표를 했는데요, 그만 목사님이 실수로 한 장로님의 헌금 작정 액수를 잘못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장로님은 30만 원 작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만 300만 원으로 읽어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지만 장로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300만 원을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실한 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만 원 감사 인생률 알고 30만 원을 헌금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30만 원의 10배인 300만 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문제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헤아려 보니 제 인생은 30만 원짜리가 아니라 300만 원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의 감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처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봄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으로 훗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기만 당하지 말라. 이 백성은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떤 교회도 그만큼 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배틀크릭에 있는 형제를 동정의 눈으로 보고 그들이 요새를 지키는 일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의 남편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내가 남편 때문에 가정에 머물러 있을 때 사탄은 기뻐하였고 어떤 사람도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가하도록 그에게 충동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1866년 12월 19일에 우리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자 우리가 그의 사업에 손해를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어떤 일을 할 전망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그의 기만 중 어떤 것이 폭로될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배틀크릭에 있는 우리의 옛 친구가 동정의 마음을 거두어 버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만드는 것보다 사탄이 이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불리한 환경을 이용하여 마치 증기의 힘에 의한 것처럼 문제를 몰고 갔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활동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완전히 눌러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돌아오셨음을 그분께 감사한다. 우리가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도록 그들을 위하여 이제 더욱더 기도하자. 교회 증언 14호 1868년 개인에 대한 증언을 출판함. 증언 13호에서 나는 1866년 12월 19일에서 1867년 10월 12일까지의 우리의 활동과 시련에 대하여 간략한 기록을 남겼다. 그 기록에서 나는 과거 5개월 동안 고통이 조금 덜했던 경험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기간에 나는 개인에 관한 많은 증언을 기록했다. 시간과 힘이 있는 대로 나는 과거 5개월 동안 활동한 일터에서 만난 많은 사람에 대하여 아직도 써야 할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개인적 증언에 대한 나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오랫동안 나에게 적지 않은 근심거리가 되어왔다. 불과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 나는 그 증언을 관계된 당사자에게 보내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맡겨버렸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어떤 사람은 그 증언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건설적인 마음으로 반응을 나타내었으므로 그 증언을 통하여 유익을 얻었다. 이런 사람은 형제가 증언을 깨닫고 결점을 거리낌 없이 완전히 고백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둘째, 다른 사람은 그 증언이 그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임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읽은 후에 말없이 매장시켜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애에 별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 증언은 그 사람이 속한 교회와 다소간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들 역시 그것을 통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증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상실하게 되었다. 셋째, 또한 어떤 사람은 증언에 반항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결점을 찾는 정신으로 반응했고 어떤 사람은 신랄함과 노여움과 분노를 나타냈다. 그리하여 그 증언을 기록한 나의 수고와 고생에 대한 담내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해치기 위한 자세를 취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시간 동안 나와 면담하는 중에 나의 귀와 아픈 가슴에 불평과 원망과 독선을 쏟아놓고 울음으로 그들 자신에 대한 동정을 호소하고 그들 스스로의 결점과 죄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나에게 무서운 영향을 미쳤으므로 나는 때때로 거의 정신이 산란해졌다. 헌신적이 아니고 무정한 이런 사람의 행동에서 초래된 일은 증언을 기록하는 모든 수고에 10배 이상으로 고통을 겪게 하고 나의 용기와 건강을 소모해버렸다. 이 모든 일을 내가 당했지만 나의 형제와 자매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내가 완수하기 위하여 담당해야만 하는 이런 종류의 피곤한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에게 부당하게 지워진 무거운 짐과 고통도 알지 못했다. 나는 여러 번의 증언을 통하여 몇 통의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다. 그러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런 모든 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불쾌히 여겼다. 그 증언의 번호 때문에 이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었고 그 증언 중 어떤 것은 공개할 필요가 없고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당할 것이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잎은 넓적하게 생긴 잎의 몸과 길쭉한 잎자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잎몸은 잎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햇빛을 받기 쉽도록 편평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엽록체 때문에 대부분 녹색을 띱니다. 잇몸에는 잎맥이 있는데 잎맥은 잎의 형태를 유지해주며 줄기에서 올라오는 물을 잇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합니다. 잎자루는 잇몸과 줄기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잎자루와 줄기가 만나는 곳에는 조그만 잎처럼 생긴 턱잎이나 잎자루 또는 잎을 감싸는 잎집이 달리기도 합니다. 잎의 겉면인 표피는 잎속의 물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큐티클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조그만 구멍인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은 보통 잎의 위쪽보다 아래쪽에 많지만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잎은 식물 전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광합성 작용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호흡작용, 이용하고 남는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증산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잎은 햇빛을 이용하여 기공을 통해 받아들인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로 포도당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포도당은 녹말로 변해 잎에 저장되기도 하고 일부는 체관을 통해 이동하여 줄기와 뿌리, 열매 등에 저장되기도 하는데 이를 광합성 작용이라 합니다. 햇빛이 없는 밤에는 호흡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잎은 호흡작용을 통해 광합성 작용의 결과 축적된 영양분을 산화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잎은 수증기를 내보내는 증산작용도 합니다. 증산작용에 의해 뿌리털로부터 빨아올려진 물은 뿌리와 줄기, 잎을 지나 수증기가 되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이 코를 통해 호흡을 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식물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식물은 사람의 코 대신 잎의 표면에 기공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구멍이 있어서 이곳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물을 기공을 통해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는데 기공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기공을 이루는 공변세포의 구조를 보면 기공 쪽의 세포벽은 두껍고 그 반대쪽의 세포벽은 얇습니다. 이러한 공변세포는 공변세포 내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져 포도당이 생성되면 삼투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삼투압이 높아지면 외부 세포로부터 물의 흡수가 많아져서 세포의 팽압이 높아지면서 세포벽이 얇은 부분은 잘 늘어나고 반면 두꺼운 부분은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활 모양으로 휘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삼투압이 낮아져 공변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팽압이 떨어져 공변세포가 원위치로 돌아와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줄기의 물관부를 통해 잎으로 올라갑니다. 잎에 도달한 물은 기체 상태가 되어 기공을 통해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러한 현상을 증산작용이라 하는 것이죠. 잎 표면과 세포 내 공간의 온도, 외부 공기의 상대 습도 등에 따라 증산도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식물에게서 증산작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 양분을 식물체 전체로 공급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식물의 잎은 모두 줄기를 통해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잎 속에 있는 물이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줄기와 뿌리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물과 무기 양분이 식물체 전체로 공급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증산작용을 통해 물을 식물체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식물체 내의 무기 양분을 농축시키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체온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물이 식물체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식물로부터 기화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식물체의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됩니다. 열대지방에서 직사광선을 많이 받는 잎이 고온에서도 피해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로 세로가 10cm인 잔디밭에서 1년 동안 증산하는 물의 양은 자그마치 55톤이나 됩니다. 이는 1리터짜리 페트병 5만 5천 개 분량에 해당하는 물의 양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6월에서 11월 사이에 약 9,000kg의 물을 증산하며 키가 큰 해바라기는 맑은 여름날 하루 동안 약 1kg의 물을 증산합니다.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폭이 8마이크로미터, 길이가 16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인 잎에는 약 5만 개나 되는 기공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잎의 뒤쪽에 있습니다. 이 기공을 통해 그렇게나 엄청난 양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잎은 혼잎과 겹잎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처럼 잎몸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잎을 혼잎이라 하고 아카시나무나 칠엽수 같이 작은 쪽잎이 여러 장 모여 한 장의 잎을 만들고 있는 것을 겹잎이라 합니다. 또한 잎맥의 배열에 따라서도 잎을 구분할 수 있는데 쌍떡잎 식물의 잎맥은 잎맥의 배열이 그물처럼 되어 있어 그물맥이라 하며 외떡잎 식물의 잎맥은 잎맥이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어 나란히 맥이라 합니다. 식물의 잎 가운데는 선인장 가시처럼 환경에 적응하여 보통의 잎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햇볕이 강하고 건조한 곳에서는 증산작용이 활발히 일어나 식물 몸속에 물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선인장 잎은 몸속 물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점점 작아지고 가늘어져 가시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선인장은 몸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곳에 사는 동물들에게 물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먹이가 됩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선인장을 먹으려는 동물들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완두는 물체를 감아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 덩굴 손의 형태를 띠고 양파나 튤립의 잎은 양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비늘의 모습을 가졌으며 불의 옥잠의 잎은 일부분이 동그랗게 부풀어 올라 있는데 불의 옥잠이 물에 둥둥 떠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공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레잡이 통풀이나 끈끈이 주걱, 파리 지옥 같은 식충 식물의 잎처럼 곤충을 잡는 잎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충 식물은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지만 그 양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벌레잡이 잎을 이용해 벌레를 잡아 부족한 양분을 보충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듯 보이는 식물의 잎을 모두 떼어버리면 식물은 곧 생기를 잃고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별 필요가 없어 보이는 흔한 어떤 것이라도 우리 삶의 한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